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웁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식에 지배당하고 감정에 지배당하는 삶에서 믿음으로 전향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승부하는 삶의 기쁨과 승리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우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 셀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필리핀 선교 가운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팀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뿌려진 말씀들이 열매 맺고 필리핀에도 새로운 영적 진리가 뻗어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의 목회, 새로운 사역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온 시간까지 목사님 사모님 선교팀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더욱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와 해방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 사모님, 선교팀 돌아온 날까지 안전히 지켜주시고 돌아오신 후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권능의 종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열방의 비전을 제시하고 소망을 주는 우리 중심교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예배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소속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옛사람의 생명, 죄의 지배만 받던 죄된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에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버지가 한 분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거나 손주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무척이나 이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회심할 때 의인 99명을 뒤로하고 기뻐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 태어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답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커가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되기만을 마음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키워나가시게 됩니다. 직접 낳으셨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타이르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때론 회초리를 드실 때도 생길 때가 있게 됩니다. 그릇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긋나게 되겠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죄악과 불의한 일에 가담하고 있음에도 전혀 상관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기다리기도 하시고 사랑의 권면도 하시지만 때론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징계와 연단이 있다는 것은 이제 갓난아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막 태어나서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이한테 널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겠어 라고 하면서 혼낸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아이들은 3살 때까지는 도덕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본능에만 충실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잘한 행동인지를 가르쳐봤자 학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그냥 뭘 하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바로바로 안아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기가 잘 자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두 발로 안정감 있게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말귀를 알아듣게 될 때에야 훈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시험이나 연단의 과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잘 안 때리죠. 저는 군대에서도 빠따로 맞고 학창시절에도 맞으면서 자란 세대에 속하는데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1 때 그 여자 선생님. 뭘로 때리셨냐면은 텐트 볼대로 때리셨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학습 능력이 많이 부진해서 책을 읽어도 무슨 소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도 무슨 소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맞았는데요. 볼대로 뺨을 때리시는데 이제 1초에 빠바바바박 그걸 한 10초 맞으면은 여기에 수십 개의 빨간 자국이 쫙쫙쫙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따가워가지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2 때는 체육 선생님이 이제 야구빠따로 때리는데 궁뎅이랑 뒤쪽 허벅지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대에서 열 대 정도 때리는데 첫날은 빨갛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시커멓게 멍이 듭니다. 근데 때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리걸음을 시키십니다. 그럼 뭐 엉덩이랑 허벅지가 부어있는데 앉으면 종아리가 그걸 누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잔인한 훈육이었죠.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도 생각나는 건 엎드러 뻗쳐를 시킨 다음에 마대걸레에서 자루를 분리시킨 다음에 궁뎅이를 사정없이 때리시더니 다시 마대걸레를 결합시키십니다. 그리고는 그 걸레로 저의 얼굴을 닦으셨어요. 근데 그게 바닥 닦던 거잖아요. 그래서 막 먼지, 머리카락, 그래서 얼굴에 이제 시커먼 국물들이 묻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러셨습니다. 정말로 잘 되라고 혼내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잘 되는 거 반, 본인 화풀이 반 섞인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했는데 잘못 걸려서 크게 혼나기도 하고 큰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잘 몰라서 작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람의 징계는 엄밀히 따지자면 불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감정에 치우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뭘 잘 모르고 징계하신다거나 개인적인 분노의 의미를 전혀 담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사랑에만 근거하여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적절하고 효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여기엔 연단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연단이 양육을 위해 쓰시는 한 가지 방식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죽지로 업어 나르듯 여호와 홀로 그를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냐.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사건을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듯 양육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독수리를 보면 새끼를 키울 때 높은 곳에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높은 바위나 절벽에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둥지를 만들 때 먼저 삐죽한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로 틀을 잡고 그 위에 뽀송한 깃털을 편 후에 새끼들을 그 위에서 키운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먹이를 잡아와 새끼의 입에 넣어주고 다른 위험 요소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둥지를 뒤엎어 버린다고 합니다. 깃털들을 다 빼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시가 드러나면서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가 보통 불편한 게 아니게 됩니다. 가시가 나를 찔러 하면서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둥지 밖이 어디입니까? 절벽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안락하게 지내던 아기 독수리를 일깨워 절벽 위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람이 불기를 기다렸다가 바람을 느끼면 새끼 독수리를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새끼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날개를 펄떡이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퍼덕이는 것이죠. 그렇게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결정적인 위험에 처하기 전에 어미 독수리는 재빨리 새끼 독수리 밑으로 내려가 날개를 펴엎고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좀 있다가 다시 떨어뜨립니다. 수차례에 걸쳐 이런 훈련을 거듭하면 마침내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생기게 되고 저 무한한 하늘 공간을 날아오를 수 있는 어엿한 독수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쳐다만 봤던 저 하늘이 이제는 자기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는 큰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에 없었던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굉장히 당당하게 사냥도 하는 하늘의 제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새끼 독수리는 왜 어미 독수리가 폭신한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자신을 절벽에서 밀쳐냈는지를 이해하면서 고마워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어미 독수리에게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끼 독수리가 처음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날지도 못하는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겠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나를 버리는구나. 이럴 거면 그동안 오타로 나에게 잘해줬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우리는 때로 내 얼굴이 하얗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떨리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직접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락했던 나의 털을 흔드시는 것이죠. 푹신한 깃털을 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평안했는데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드는 처음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 혹시 나를 배신하셨나? 아니면 아예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흔드심의 현상은 절대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부재중이 아니신 것입니다. 절대로 배신하신 게 아니십니다. 흔드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이것을 통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날개를 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펼쳐보지 못했던 믿음의 날개를 피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획하셨고 예비하셨던 그 단계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금 같은 존재야. 너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잣대로만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 이것이 흔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성경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앞을 보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봐도 만날 수가 없고 뵐 수가 없습니다. 욥기니까 욥의 고백이죠. 욥이 무슨 사건을 만났죠? 예고 없이 가족이 상을 당하게 되고 전 재산을 잃게 되고 몸에 악성 종리가 나서 괴로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해 버리라고 합니다. 욥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지금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양옆을 봐도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8절에서 10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방금 9절까지만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나 네, 10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끝을 맺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욥이 당한 일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아들, 딸 잘 키우고 자기 몸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풍족하게 사는데 예고도 없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족이 상을 당하게 되고 몸에 종기가 나면서 괴로워진 것입니다. 안락했던 터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욥은 주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신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나의 상황, 내 처지, 내 길을 알고 계심을 믿는다.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리고 이런 시기를 통해 나를 영광스러운 금덩어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런 때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니. 욥이 잘못을 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재산을 잃은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몸을 가두지 못해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구나. 그래, 이게 믿음이구나. 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금 수백 덩이보다도 더 귀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엄청날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만큼 끈끈한 사이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다 말 안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 어찌되었간에 이 시간을 지난 후에 가장 좋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사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일도 돼 있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욥한테는 전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 종기가 나고 그런 일들이었죠.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을 대가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그것을 치른 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료수 한 캔을 천만 원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료수 한 캔은 천만 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사게 될 때면 말이 달라질 수 있죠. 수천만 원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치르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까? 이런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전생에 걸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책 5천 권을 읽은 친구가 있는데요. 어떤 주제를 던지면 그 주제 갖고 혼자서 한 시간 동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8천 권을 읽으신 분한테도 수업을 들었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머리가 핑핑 돌아갈 때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머리를 안 굴리실 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그때도 하나님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극명하게 대조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죄송한 일이죠. 하나님의 광활한 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은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정교하게 수행됩니다. 연단의 시간, 연단의 방식, 연단의 도구는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셔서 안전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연단은 모두 그분의 놀라운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즐겁지가 않고 슬픕니다. 그러나 그런 징계를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시각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독수리가 평생 10cm짜리 둥지 안에서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살라고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연단의 과정을 통해 날개를 피게 되었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연단 자체가 즐겁지만은 않지만 연단의 시간을 통해 영광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기가 주님의 풍성한 복과 사랑을 가져오는 축복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시련의 이유는 다 알지 못해도 모든 훈련과 연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귀한 은혜와 열매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지혜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날개를 피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시련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언제나 주님의 계획과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가 순금으로 변화되는 복된 역사 다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값 치러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양육해 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때론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서 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복된 하늘 세계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알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오니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역사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역사 다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그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시는 사업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도 돌아봐 주시고 부족함 없이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